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한국 전쟁 70주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오늘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열병식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8형과 액체연료 ICBM인 화성-17형, 지난 3월 개발과 시험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핵 어뢰 헤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동원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중 옆에 자리한 쇼이구 장관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거나 리홍중 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열병식 말미에 화성-18형이 주석단 앞을 지나가자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강순남 국방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미제는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채택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의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진력하면서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위백서는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 영공을 일본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왕이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월 만에 외교부장에 다시 임명된 왕 부장은 이날 개편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장 코너 인사말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여정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주의로 더 긴밀히 단결하고 독립, 자주와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확장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과 호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친강 전 부장은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후 친 부장의 전임자였던 왕이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에 복귀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쿠데타로 군사정권에 체포돼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에서 정부주택으로 옮겨졌다고 AF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수치 전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 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수치 전 고문이 월요일 밤 고급 주택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치 전 고문이 티쿤 마타 미얀마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는 덩시쥔 중국 특사와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8세인 수치 전 고문은 수감 상태에서 거의 매일 군사법정 출두를 요구받으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군사정부에 의해 부패와 불법 무전기 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 위반 등 혐의로 3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중에 대한 무차별 살상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수영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는 북한이 무기기술 이전과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러시아 측에 계속 탄약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때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적 관여로 복귀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s to be unwavering, as well as our willingness.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고 북한에서 열리는 무기 기념 행사에 참여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 행동을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s support for these unlawful weapons programs by blocking additional ac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이어 이 모든 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러시아가 얼마나 해롭게 됐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도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와 러시아 언론 등은 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뒤 함께 무기 관련 전시회를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홍중 부위원장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계속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credibly concerned. Look, the DPRK's support for Russia's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이어 공개 성명을 통해서든 무기 이전을 통해서든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는 국제 문제에서 북한의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시점에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이병의 안위는 계속해서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인 27일 정전협정에 이어 미한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같이 갑시다라는 미한 동맹의 모토를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미국인은 한국전쟁의 끔찍한 대가와 맹렬한 적들, 혹독한 지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이들의 용맹을 기억해야 한다며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과 함께 한국 그리고 유엔군으로 싸운 파트너 국가에서도 수십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7천여 명의 미군 전사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전쟁터에서 실종 상태인 미국 가족을 위해 우리는 계속 답을 찾아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의 선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정전협정 체결 소식을 미국인들에게 전하며 이 휴전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계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으로서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혁신적인 정신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는 미한 양국 가족들의 공동희생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한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1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70년 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유산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미한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동맹은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 및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한동맹은 지난 70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며 통일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20여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 통합이 시작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상당수 한국 국민들도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1분기 통일 여론 동향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3.4%는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선 분단 상황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기회비용인 분단비용이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 더욱 크다고 추산합니다.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통일편익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경제적 기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선임국장 출신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통일 초기에는 정부 재정적자와 같은 어려움과 함께 조정 시기가 있겠지만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자는 최근 영국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와 함께 분단 이후 남북한의 차이와 통일 전망에 대해 연구한 코리아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를 출간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benefits that come with unification.
빅터 차 석자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의 문맹률이 낮고 값싼 노동력과 결합할 경우 이주 노동자 수요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라 내수시장 등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프라 투자 등 통일 관련 정부 프로젝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심지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활발할 것이라고 차석자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n the longer term, it could make them in the future larger than Japan.
차석자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에서 일본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한국은 통일이 되면 8천만 명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통일에 따른 베이비붐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제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2030년 통일을 가정해 2050년까지 통일에 따른 혜택이 6,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되면 현재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북한발 안보 문제가 해소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북한이 가하고 있는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종식됨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remove the major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hat is currently posed by North Korea.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비상계획과 전쟁 수행계획, 무기체계와 억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과 분쟁을 골칫거리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통일 한국은 중국을 적대하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통일 이후 한중 관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을 비롯해 역내 모든 강대국들이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군비 증강과 국방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54조 6천억 원을 육박합니다. 이는 정부 전체 재정의 13%를 차지합니다. 또 국내 총생산 GDP의 2.5에서 2.6% 수준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적정 국방비는 GDP의 1.2에서 1.5%가 될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측은 추산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한민족, 특히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이자 최고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출신으로 최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통일의 가장 큰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은 DNA잖아요. 이건 동포인데 3대에 걸친 김씨 왕조에 의해서 그 폭정에 그 인권이 유린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게 이 통일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교수는 이를 위해선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동독이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결국은 이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흡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로버트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인권 문제가 통일의 주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심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자유의 확대와 인권과 법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향한 움직임이 김씨 정권의 생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hard for them to be unified in a meaningful sense without one absorbing the other completely.
김 특사는 그러면서 남북한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흡수하지 않고는 의미 있는 통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점 없어요. 조금씩 서로 한 걸음 또 다시 만날 거란 걸. 한국의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가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통일이 이 영역에서도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사회학 분야에서 최대의 창의성은 문화의 가장자리, 변방에서 일어난다며 북한 젊은이들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Let's just stick with like K-pop, K-film, K-drama, etc. To see the kinds of themes
리처드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의 음악과 춤 등 예술 분야에서 어떤 새로움을 가져올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인프라가 북한 젊은 예술인들에게 허락됐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낼지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리처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이 교통, 물류, 관광 등에서도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통일 연착륙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남북한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각각 남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며 대화 촉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부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식 통일에 대한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한국 국민,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집단적 마음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쟁 이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평화공존이 남북한이 추구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는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역시 한반도 양측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화는 힘을 통해 달성되고 강력한 억제와 끈기로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7일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측 참전용사들과 가족 1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또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과 제프리 레인볼드 내셔널몰 기념공원국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와 한국의 엄동환 방위상업청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민주당의 존우소프 상원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갤러거 하원 의원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국에서 싸운 이들의 용맹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important that we honor the bravery of those who fought in Korea.
갤러거 의원은 한국전은 억지가 실패했을 때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리는 평화라는 대의에 헌신해야 하고 이는 힘을 통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And the Korean War stands as a reminder of the enormous cost.
그러면서 오늘 그 교훈을 배워 잊힌 전쟁이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전쟁 후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even decades passed since the armistice, but North Korea's ambition to unify.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부산기항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강화는 동맹의 압도적 방위태세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intensify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 will only invite.
그러면서 미한 양국 두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응징되고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미한 동맹에 대해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들이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인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은 많은 미국인이 한국전쟁을 이친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이친전쟁이 아니라 승리로 기억돼야 한다며 전쟁 이후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And many Americans think of this war as a forgotten war, It's not a forgotten war. It ought to be a remembered victory.
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며 이는 억지력 강화와 끈기를 통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틸러리 이사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주석단에 동석해 북중러 연대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국 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이 거행됐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래 북한식 호칭인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장인 리흉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나란히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처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열병식에는 새로운 핵 전력을 선보이지 않고 기존 전략 무기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화성 18형과 액체연료 ICBM인 화성 17형이 대열에 마지막에 등장했고 지난 3월 개발과 시험 사실이 처음 공개됐던 핵 어뢰, 헤일로 추정되는 무기도 열병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옆에 자리한 쇼이구 국방장관과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리홍중 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열병식 말미에 화성 18형이 주석단 앞을 지나가자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던 의도대로 연출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러 대표단 앞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과시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 전술력 협력 강화를 이제 염두에 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전략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정당성을 보다 강조를 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지금까지도 자신들 입장을 지지해왔지만 보다 뒷배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라고도 보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핵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동참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개발한 ICBM 앞에서 축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북한의 계산된 연출이라며 안보리 제재 무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열병식 연설에는 김 위원장이 아닌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뿐만 아니라 쇼이구 장관과 가진 회담과 오찬, 연회에서도 공개 보도상 말을 아꼈고 전승절 70주년 기념 보고대회에서도 리일환 노동당 비서가 연설을 맡았습니다. 강 국방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 누구의 정권 종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자기의 멸망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라며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들이밀기 전에 북한의 전략 핵무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출범한 미얀 핵협의 그룹을 두고 핵전쟁기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중러 대표단을 향해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홍민 박사는 대미 비난 메시지가 대부분인 연설을 김 위원장이 직접 중러 대표단 앞에서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순남 국방상의 연설 내용을 보면 대미 관련된 비난 부분이 후반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난을 김정은이 직접 하고 또 양쪽에 러시아와 중국을 놓고서 이제 그 얘기를 듣도록 하는 모양새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인 정찰기 샛별 4형과 무인 공격기 샛별 9형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 평양 김일성 광장 상공을 비행했고 열병식에선 차량에 실린 채 대열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지난 26일 함께 찾은 무장 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에 전시된 모습이 처음 잡혔습니다. 미국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리퍼와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미국의 첨단 모델을 외형만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신무기를 보여주려는 조급함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거의 정찰 위성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글로벌 호크에서 지상을 감시하면 20km 상공에서 30cm급의 목표를 식별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북한이 그럼 그 능력이 있냐? 지난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하면서 한국군이 이를 추가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요, 북한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양 박사는 그러나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성능이 향상된 드론을 생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은 이번 전승절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중러의 지지를 다지고 향후 핵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북중러의 밀착은 미한일과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의 대응은 결국 군비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한미일 공조체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서로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보다 더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김 위원장은 특히 25일 밤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쇼이구 장관과는 26일에 접견, 무기전시회 참관, 기념 공연 관람, 그리고 27일엔 회담과 오찬, 만찬, 기념 보고대회와 열병식 참석까지 2박 3일간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8일 이번 열병식 기념 행사가 내부 정치 행사보다 중러 대표단과의 친선 행사 위주로 치러졌다며 중러와의 연대 과시를 통한 대외 메시지 발신에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승절 행사 기간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보다 밀접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중국 대표단과는 공연장에서의 김정은 약식 접견 외에는 동반 일정 보도 비중 등 측면에서 러시아와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꽉 막혔던 중국 내 탈북민들의 탈출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이번 주 동남아 국가에 무사히 도착한 일부 탈북 여성이 VOA의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억울하고 중국에선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며 한국에 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한 대여섯 명의 탈북민들은 대부분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탈북 여성들입니다. 작게는 5년에서 길게는 12년, 19년, 22년을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또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국 시골에 강제로 팔려 현지 남성과 결혼했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의 탈출을 도운 한국의 기독교 단체 갈렙선교회는 아직 제3국의 체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까지 이들을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2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탈출의 성공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중국에서 팬데믹 기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12년을 지낸 이금순 씨는 주위 탈북민들이 최근 2, 3년 동안 계속 공안에 체포돼 매우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심해졌어요. 그리고 저 한 며칠에 한 번씩은 뭐 어디서 잡혔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저 우리 뭐 들으면 그저 가슴이 아플 뿐 뭐 어떻게 뭐 나올 수도 없고요. 우리 떠나기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겁도 났고요. 좀 힘들죠.
중국에서 19년을 지낸 김성경 씨도 같은 동네에 살던 탈북 여성들이 체포된 뒤 급히 탈출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내가 올 때도 내 곁에 있던 언니들이 둘이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간 지 두 달 됐는데 못 나왔어요.
중국에서 가정을 잃은 뒤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 여성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공안에 체포돼도 대개 조사 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1, 2년 새 이런 기류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구타 등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은 보복성 신고로 감옥에 수용된 뒤 풀려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군인들은 좀 남자들이 너무 못해줘서 달아났거든요. 달아나서 그 남자들이 그 공항 그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둘 다 잡아왔어요. 잡아온 다음에 가둬였는데 두 달째 안 못 나왔어요. 그럼 나한테 계속 전화를 보는 걸 무서워서 못 받았어요.
앞서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은 BOA에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과 최신 안면인식 기술 등 감시 체계가 강화된 데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감시가 더 심해졌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성경 씨는 중국에서 19년을 지내는 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잖아요. 신분도 있고 제 집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부모 형제는 없어도 그래도 김성호 목사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친형제처럼 사랑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탈북 여성들은 현재 동남아 A국에 마련된 갈렙 선교의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쉼터에서 탈북 여성들을 돌보는 나오미 목사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하고 시골에 장기간 고립돼 살아서 상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탈북 여성들도 가족의 사랑이 그리워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맞아, 내가 뭐 이렇게 뭘 가르치고 뭘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잠시나마 여기 거쳐가는 동안에 정말 물론 이제 저보다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알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다 가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 이번에 탈북에 성공한 20살의 장원옥 씨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어머니 주선혜 씨와 4년 만에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정말 기뻐요. 엄마도 만나고요.
지금 저희 딸하고 같이 있거든요, 센터에. 예,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모녀는 5년 전 중국으로 탈북한 뒤 엄마인 주 씨가 2019년에 먼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딸도 곧 뒤따라올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길이 막히면서 4년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네, 힘들게 있었어요. 코로나라 믿으니까요. 원래 전부터 어려워 했는데 코로나 있고 하니까 몰랐어요.
어머니 주 씨는 보고픈 딸이 4년 만에 중국에서 탈출을 시작하자 가슴을 졸이며 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동남아 B국까지 직접 날아가 재회한 뒤 육로를 통해 A국까지 딸과 함께 통행했습니다. 주 씨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건 딸의 미래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당이 인민의 삶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위에 밭이라는 게 갈수록 많아져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놀 때랑 뭐 좀 이상한 노래만 틀어도 듣고 해도 막 보이고서 뭐 안전부에서 와서 뭐 잡아가고 뭐 또 그런 체제랑 잡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재라는 게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국어 써서 학교랑 다니려면 예, 이렇게 과제가 너무 많거든요. 화목 떼내라지 그다음에 또 뭐 엄청 뭐 꼼하게 해 뭐 돈 엄청 많이 걷어요. 근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네들은 학교 다니기 좀 힘들어요. 그 정권에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네, 저도 그래요.
탈북 여성들은 태어나 자란 정등 고향을 쉽게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2004년 탈북한 김성경 씨는 생존을 위해 북한을 떠나야 했고 타국에선 이리저리 팔려다녀야 했다면서 조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굶어 죽이고 그렇게 못 살게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억울해요. 거기서 태어난 게 억울하고 그런 나라라는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갈렙 선교의 김성훈 목사는 이 단체 팀원들이 여러 차례 동남아 현지 답사를 통해 좀 더 안전한 탈출로를 최근 확보해 3년 4개월 만에 중국 내 탈북민들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도 중국 여러 곳에서 구출을 호소하는 탈북민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출해 달라고 연기해서도 오고 뭐 심양수도 오고 계속 오고는 있는데 탈부 구출 비용이 이거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10대 이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타격받은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커서 협조하는 분들은 오히려 예, 줄어든 상태에서 앞으로 탈북민 구출이 활발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기간 저축한 돈으로 막대한 구출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곧 비용이 소진될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 등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은 앞서 VOA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1인당 평균 200만 원, 미화 1,600달러 정도 하던 구출 비용이 지금은 최대 2천만 원, 미화 16,000달러로 치솟아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선교단체도 이날 후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국 내 탈북민 6명이 성공적으로 탈출해 동남아 A국의 쉼터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교단체 쉼터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충분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낸 뒤 한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에 남성 23명, 여성 76명 등 탈북민 99명이 한국에 입국해 총 누적 인원은 33,981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2분기 입국 인원이 작년 동기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다며 이는 최근 중국 국내와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발병 직전인 2019년까지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해마다 한국에 입국했지만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작년엔 6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VOA에 팬데믹 기간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과 중국 여권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로 중국과 동남아를 경유해 입국하는 전통적인 탈북민들과 차이가 있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내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법정 시한인 지난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오늘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설득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적인 대북관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27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적극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김 의원은 이날 북한의 정보기술 IT를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yber crime by providing you with the digital infrastructure it needs to carry out these attacks.
북한 해커들이 평양의 어두운 방에 모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중국 개인과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인신매매, 노예노동, 마약밀매, 무기 확산,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유세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제재 정책에 허점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김 위원장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n we must ensure that we enhance our sanctions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targeting North Korea's cybercrime.
미국 의회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관련 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국제적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원의 제약이 있는 북한이 조직적인 비대칭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With the U.S. Treasury estimating that North Korea stole at least $1.7 billion just in cryptocurrency.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정부, 은행, 병원 시스템, 민간 기업 등을 표적 삼아 수십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2017년 약 10억 달러에서 2020년 20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관측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로만 최소 17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활동 등 김정은 정권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베라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making it easier to align our policies in response to the DPRK.
구체적으로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진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은 사이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엘리트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s warriors are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o fight and steal on his behalf.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로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일찍부터 경험했으며 북한에서 과학과 기술은 충성도를 보여주는 플랫폼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 전 지국장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추적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두더지 잡기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제재, 외교, 군사, 경제, 김정은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논의와 결합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이 김정은 정권에 돈벌이 기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ersonally controlled by him and he uses it. His own personal wealth.
솔티 대표는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측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군수공업부 등 산하기관들을 통해 김정은의 개인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39호실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개인 비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고 체제를 유지하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북한 정권의 돈벌이 기계로 전락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의 노예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관련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숄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외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should pressure countries to eject or extradite North Korean workers.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자금의 실질적인 원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북한 노동자, 특히 IT 업무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이나 송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기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아울러 미국은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과 엄격한 인증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도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 정부기관 및 관련 해킹 그룹이 러시아 범죄 집단과 협력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범죄 집단이 북한을 지원하는 해킹 활동에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여러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 오전부터는 황해도, 낮부터는 함경남도 남부를 제외한 함경도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 남부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29도입니다. 남포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4도, 최고 29도. 신의주 흐리고 비, 최저 23도, 최고 26도. 강계도 흐리고 비, 최저 21도, 최고 28도. 해주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는 30도입니다. 개성, 구름 많고 최저 24, 최고 32.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4도. 장진, 흐리고 비, 최저 17도, 최고 25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맑다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3도입니다. 평강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1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4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2, 최고 30도입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비 내리고 최저 16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는 대부분 맑고 앞바다 오후에만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는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0.5에서 1.5m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한국전쟁 70주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오늘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 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열병식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과 액체연료 ICBM인 화성 17형, 지난 3월 개발과 시험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핵어뢰 해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동원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중 옆에 자리한 쇼이구 장관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거나 리흥중 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열병식 말미에 화성 18형이 주석단 앞을 지나가자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연설하진 않았습니다. 강순남 국방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미제는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채택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실력하면서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이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월 만에 외교부장에 다시 임명된 왕 부장은 이날 개편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장 코너 인사말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이 특히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여정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주의로 더 긴밀히 단결하고 독립, 자주와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수행할 것이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확장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과 호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친강 전 부장은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됐던 도네츠크주 마을 한 곳을 탈환했다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스타로마요르스케 마을을 러시아군으로부터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텔레그램 메시지에 스타로마요르스크가 해방됐다며 우리 군이 계속 마을들을 탈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군이 스타로마요르스크를 비롯한 남부 지역 마을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쿠데타로 군사정권에 체포돼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에서 정부주택으로 옮겨졌다고 AF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수치 전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 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수치 전 고문이 24일 밤 고급 주택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치 전 고문이 티쿤마트 미얀마 하원 의장을 면담했다며 미얀마를 방문한 덩시진 중국 특사와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온난화 단계를 넘어 끓어오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럽과 미주 대륙을 덮친 폭염과 이로 인한 산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구 온난화의 시기는 끝났고 이제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의 폭염은 기록적이며 지구 전체의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